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5,35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망자도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은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3명 더 확인되기까지 했는데요. 모두 인천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예배 참석자들의 감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말에도 각 선별진료소마다 이렇게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역대 최악을 기록한 코로나19 상황부터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광장 선별진료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줄이 100m를 넘는 수준입니다.
근데 다시 이러니까 다시 긴장돼서 지금 저희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더 조금 더 연장해서 했어야 되는 걸 미리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지고 좀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염려스럽고.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352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5,0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1일 처음 5,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12월 들어 매일 평균 5,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2,273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4,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52명으로 어제보다 16명 늘었고 사망자도 70명이나 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증 환자를 받는 병상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90%에 육박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도 3명 더 확인됐습니다. 모두 인천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인데요. 당시 예배에 400명 넘게 모였던 걸로 확인돼 여기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모두 인천의 한 교회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첫 집단 감염 사례로 지목된 곳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교회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후 방역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는 거짓 진술이 오미크론 전파를 키웠습니다. 부부의 진술 때문에 목사 부부를 차로 태워준 3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닷새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직장에 나가고 지인을 만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의 부인과 장모 그리고 지인까지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들 3명 모두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 교인으로 지난달 28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4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변이와 관련한 추적관리 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은 절반이 넘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거나 그 가족 또는 지인인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선 오미크론 변이인지 분석 중입니다. 변이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오미크론이 악몽이 될 거다, 선물이 될 거다, 신중론과 낙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3명이 더 확인이 돼서요. 아직 뭐 분석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전파력이 세 보이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남아공에서 자료도 그렇고 유럽의 각국에서도 나오는 보면은 빠르게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차, 3차까지 감염 전파가 있고 지금 노출자들이 수백 명이 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확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 변이에 전염력도 높다고 하고 지금 겨울철은 산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환경에 다수가 밀접 접촉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상당히 방역에 대한 회의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연말 회식도 있고요. 그래서 만 명 이상까지도 연말에
만 명이요? 연말이요?
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말이라고 하면 몇 주 안 남았는데 그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우리가 방역 조치가 뭐 그제 이제 특별 방역 대책 추가도 나오고 했지만은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안 좋은 조건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백신 부스터 접종도 77.5%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느리고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에 산밀 환경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백신 접종 후에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항체가 떨어져서 돌파감이 된다는 거. 그런 여건들을 생각하면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전파력도 전파력이지만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독성은 낮을 수 있다가 치명률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낮은 뭐 독감 수준의 그래서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독일의 한 학자가 하나의 가설로 전파력은 빠르지만 독성은 낮아지는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좀 일반론적인 가설이고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 뭐 중증도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뭐 남아공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간에 다 이 경증 무증상이 많고 전염력은 빠르다 이런 것이긴 한데 앞으로 환자가 늘면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 가면은 중증 사망자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실제 지금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남아공의 경우는 입원 환자,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면은 중증도를 더 명확히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섣불리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이게 선물이 될 수 있고 악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 또 국민들이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 큰 악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월요일부터죠. 모레부터 이제 좀 강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중환자가 늘고 병상이 부족하고 사망자가 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추가 대책 나온 것은 뭐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 8인 모임인데 사적 모임이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 뭐 7월부터 10월까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수도권은 4단계 가장 강한 걸 했는데도 확진자가 3,200명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약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를 카페나 식당에 적용하는 것도 지금 성인들은 92%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확진자의 3분의 2가 돌파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 패스라는 것도 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부스터 접종에 더 올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 자택 치료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많게는 뭐 몇 살까지도 환자가 병상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자택에 있는 것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부스터 접종을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재택 치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50세 이하에 백신 접종 받은 사람만 재택 치료를 해서 중증 사망자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70세 이하로 잡았고 요 며칠 전에 전 연령층 확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택 치료하면서 중증으로 되는 국민들이 늘고 특히 뭐 제가 듣는 주변의 분도 94세 94세 어르신도 확진이 됐는데 병상이 배정이 안 돼서 이제 기다리다가 여러 번 민원을 넣어서 이제 가까스로 입원이 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어르신은 혈액 투석을 하는 분인데 이제 확진돼서 입원 치료가 안 된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 치료를 지금 확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조치 중환자를 줄이는 조치에 역행하는 겁니다. 더 협소하게 50세 이하로 줄이든지 하는 것이 중환자를 줄여서 중증 환자 병상의 압박을 좀 느슨하게 해주는 조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는 월요일부터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등 거리 두기가 조금 강화되는데요. 마지막 주말 모습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에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아직 6시 좀 넘긴 시간이긴 한데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홍대 앞에서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쪽 큰 길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겨울이라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거리에는 특히 술집과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저녁 시간이 되면서 2층 식당까지도 속속 사람들이 들어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리 곳곳에 있는 가게에서도 옷과 소품을 구경하는 사람들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다시 모임 인원 제한에 들어가는 건데 시민들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제가 낮부터 홍대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연말 모임을 잡아놨는데 거리 두기 때문에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1월 연초에 이제 만나기로 한 약속들도 다 무너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할 거면은 확실히 준비를 하고 끝까지 갔어야 됐는데 위드 코로나가 체험판 느낌이지 않았나.
인원이 6명이 넘어가지고 네, 취소. 막을 거면 깔끔하게 한 번에 그냥 다 똑같이 좀 오랫동안 막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 상인들은 타격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특히나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실망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주까지는 그런 자리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확 차이가 날 것 같겠네요. 이걸 10명으로 맺는 게 아마 거의 저 거리 두기 때문에 취소하려 하지 않을까요?
네, 또 겨울 제철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에도 좀 들러봤는데요. 날 추워지기만 기다렸는데 너무 막막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홍대거리에서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난주 4박 5일간 전남을 돌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엔 2박 3일간 전북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 뒤지면 더러운 것이 많다. 하지만 진흙 속에서 꽃이 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연지환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전북 일정 둘째 날을 맞이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꼭대기 해주세요.
아, 이번에 꼭대기 해야 돼요.
연단에 오른 이 후보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 듯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제가 공약 아닌 공약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결론을 내고 신속하게 이 일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취재진과 만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토론 외에는 안 할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긴 하던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갈등이 봉합된 것에 대해선 이해 다툼이었다며 박하게 평가했습니다.
권력을 놓고 또는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수습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녁엔 남원과 임시를 찾습니다. 전북 일정은 내일 정읍과 완주를 방문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서 갈등을 봉합하더니 오늘 바로 부산에서 이렇게 빨간색 커플티를 입고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옷을 전투복이라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식은 부산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서면에서는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문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입어야지.
이렇게 차려입은 커플티를 입고 부산 서면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님 화이팅!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부산시당에서 첫 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당 중심의 선거운동과 2030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그 국회의원 지역구에 그 당협을 그 중심으로 한 우리 세포 조직을 더 재건하고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만한 정책 행보를 하는 것을 저희 당의 선거 전략 중에 으뜸으로 꼽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한 전권을 이 대표에게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당대표 패싱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대표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대표 패싱, 선대위 인선 등으로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어젯밤 울산에서 만나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윤 후보가 비공개 일정에 나선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 2시간 넘게 회동한 끝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사실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좀 확신이 될 때까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제 아마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권성동 사무총장과 만나 앞으로 인선과 선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최근 가정집 내부가 그대로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어제 국정원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가 해킹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충전잭만으로도 해킹이 가능해서 그야말로 우리 일상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크로스체크 서준성, 윤재영 두 기자가 이 문제에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거실을 서성이는 이 영상. 한 해커가 한국의 월패드를 해킹했다며 해외 웹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뚫린 건 단순히 카메라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와 빌딩 260여 곳에 설치된 이 제어 시스템을 손에 넣은 해커는 마음대로 냉난방 시설과 배수펌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해킹된 월패드를 조정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밸브가 닫혔습니다. 월패드와 연결되어 있는 가스 밸브, 그리고 도어락, 조명까지 해커의 마음대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패드를 건드리지 않고도 조명도 켜고 잠겼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월패드가 제공하는 모든 편의 기능은 해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녹음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패드를 통해서 뭐 저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도 다 녹취가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도 전부 다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녹음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놓는 정도입니다. 일단 해킹이 의심된다면 월패드에 설치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아주 쉽게 지금 현재 해킹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펌웨어 버전이 다운그레이드 된다면 이것은 해킹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점점 확장되는 연결망. 그것이 복잡해질수록 취약점도 늘고 있습니다.
월패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충전잭부터 공유기, 프린트기까지 모두 해킹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한 해외 온라인 사이트,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해킹할 수 있다는 충전 케이블을 판매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충전 케이블과 똑같지만 잭 부분 안에는 칩이 들어있습니다. 잭을 꽂으면 원격 조정으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찍고 유튜브 영상을 마음대로 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낼 수도 있고 피싱 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보안 연구원은 2년 전 해킹 공격용으로 이 케이블을 개발했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의 한 장면. 한 여성 요원이 자동차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 원격으로 차를 조종합니다.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지난해 한 벨기에 보안 전문가는 신형 테슬라 차량을 해킹으로 훔쳐 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량 주인의 근처에서 차 열쇠 정보를 해킹해 문을 열고 마찬가지로 열쇠 정보를 이용해 시동을 겁니다. 이 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 한 보안 연구팀은 운전 중인 크라이슬러 차량의 경적부터 핸들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는 해당 모델 1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유럽은 해킹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아예 내년 하반기부터 유럽에 수출을 못하게 합니다. 해킹의 위험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주차 관제기기나 포스기를 통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 해킹, 프린터나 공유기, TV 등 각종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은 국내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사물 인터넷 보안을 강화한 새로운 홈 네트워크 규정을 내년에서야 시행하지만 이마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보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핸드폰, 노트북, 기타 다른 뭐 공유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비밀번호. 사이트마다 다르게 하거나 굉장히 종류를 여러 개 쓰라고 하죠.
JTBC 윤재영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집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강도를 당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연말을 앞둔 미국에선 이렇게 집 앞까지 몰래 따라와 강도 행각에 나서는 이른바 미행 강도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달려든 두 남성. 주먹을 날리고 총으로 위협해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겉에 입은 옷엔 경찰이란 글자가 선명히 보입니다. 결국 집 안까지 들이닥쳐 현금과 보석 등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차량 앞에 경찰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총을 든 강도들이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노려 범행에 나섰던 겁니다.
They tell me if you're not gonna shut up, I'm gonna give a bullet in your face.
용의자들은 명품 시계 두 개와 현금 약 240만 원을 챙긴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이와 산책하던 엄마도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집 앞마당을 열고 아이와 잠깐 놀아주던 상황. 길 건너 은색 승용차에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두 남성은 아이 엄마를 구석에 몰아붙이고 가방을 뺏었습니다.
오, 와우. It's crazy. Yeah, it's very scary too. This
is video. 멈춰선 자동차를 향해 총을 든 강도가 달려듭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를 무려 80km에 걸쳐 따라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미행 강도 범죄 신고만 130여 건에 이릅니다.
We are forming a robbery homicide follow-home robbery task force. It is going to be comprised of more than 20 detectives.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매일 아침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 중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막으려는 건데요. 조용했던 마을이 태양광 때문에 둘로 쪼개졌다고 하는데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그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영산강 일대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죠. 나주평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조용한 한적한 마을인데 여기가 요즘 아주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가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살벌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공사장 진입로를 막는 겁니다. 공사장은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새벽같이 쳐들어왔어요. 아무도 동네 분을 모르게. 차고 있는데 문 베라친 소리가 나서 이제 대문 열고 나가볼게.
공사 차량들이?
예.
또 다른 업체도 바로 옆에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지금 저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하고 비슷했죠.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 토사가 이 논으로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농사에 피해를 많이 미치겠죠, 또?
하지만 이런 고충을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설명회 자체가 없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도 설명회를 한 것도 아니고 업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설명회 대신 남기고 간 건 돈다발이었습니다. 마을 대표에게 목돈을 주고 알아서 나눠주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다르게 전달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10만 원 준 데도 있고
그 호당 30만 원 써.
아, 그래요?
안 주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주도 안 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주민들도 모릅니다. 돈을 나눠준 주민 대표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극심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받은 돈을 다시 걷었습니다.
160만 원이네요. 예.
사업허가를 내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주민 설명회라도 열어보라고 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주민 설명회가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지양?
네. 이해를 못하십니다.
허가 난 사실 몰랐어요.
아니, 이런 거 이거 제 성의라도 진짜.
이 상황을 보는 전문가도 답답해합니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성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공무원보다는 업자편 아니냐, 그리고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태양광을 장려하니 허가, 시행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고 돈으로 해결하려다 마을은 두동강이 난 겁니다. 하지만 꼭 이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북 익산의 한 시골 마을. 70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마을 연금을 받습니다.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왜 나이는 왜 뭐 때문에 물어봐?
궁금해서요.
궁금했어요? 80이요.
태양광으로 돈 받으시는 거, 그거 받으시겠네요?
한 달에 10만 원씩.
아, 그걸로 뭐 하세요?
그걸로 내 용돈도 쓰고, 손자 용돈도 주고.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만든 태양광 전기가 수익원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죠.
어떻게 푸셨어요?
일단 주민들을 이해할 때까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인내가 중요하겠네요.
인내?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격언.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태양광 갈등의 해답은 끈기 있는 소통 아닐까요? JTBC 윤정식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죠. 그런데 공수처가 두 번째 영장심사 때 영장 내용에서는 빠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언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한낱 경제범죄인 대장동보다 중요한 범죄라고 주장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성모, 임모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은 범죄 사실입니다. 1차 영장 청구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을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들로 공범 적시한 것과 달리 두 번째 영장을 치면서는 손 검사를 최윗선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1차 때와 똑같이 윤 전 총장 등을 손 검사의 윗선으로 언급했습니다. 두 개의 조직도를 발표 화면에 띄워가며 재판부의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손 검사가 한동훈 당시 반부패 부장과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다가 다른 조직도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걸로 적었습니다. 결국 손 검사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다른 윤 전 총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는 인물이 된 셈입니다. 공수처는 또 손준성이 통합정보 검색 권한이 없음에도 검색을 지시했다고 권한 남용을 주장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띄운 근거 자료엔 정보 검색 권한이 있다고 정반대로 돼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공수처 차장은 실질심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장동은 한낱 경제범죄에 지나지 않지만 고발사주는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날 새벽 방어권 보장이 안 됐고 수사가 덜 됐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모이는 걸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만 중국은 최고의 기술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겨드랑이에 칩을 붙여서 실시간 체온과 위치를 추적하겠다는 건데요. 이걸 두고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입니다.
올 9월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코로나 따위 없는 것처럼 선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관객들도 다닥다닥 붙어앉았습니다.
我宣布 중화인민공화국 第14届 운동회 개막.
불과 두 달 전 무관중으로 치러진 도쿄올림픽과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경기장엔 관객 6만여 명이 들어갔고 참가 선수도 도쿄올림픽보다 많은 12,000여 명으로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올림픽 예행 연습 격으로 치러진 테스트 대회. 이번엔 스태프 600여 명에게 손가락 크기의 칩이 일제히 전달됐습니다. 겨드랑이 반창고라고 불리는 이 칩은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실시간 체온은 물론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我们用创可贴吧贴在身上，比如贴在腋下或者上臂。一天呢，6小时以上，这样我们可以实时的监控每一位工作人员的体温的状态。如果一旦超过37.3这个标准值，就会自动报警。
전자발찌를 채우듯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거나 경기장 주변을 이탈하면 즉각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한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겨드랑이 반창고가 뿌려집니다. 중국 언론은 겨드랑이 반창고를 감염을 막는 천리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페이커치, 한자로 흙기술이라고 씁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술이라는 의미의 중국어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은 드러내놓고 페이커치를 뽐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페이커치가 총동원될 전망입니다.
我们认为呢，防疫手册中的相关防范措施都经过了严谨科学的评估。 在保障安全防范疫情发生扩散方面是行之有效的。
하지만 과학적 방역 이면엔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도쿄올림픽의 코로나 방역 제한은 베이징올림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미 세계 스포츠 이벤트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아직 오미크론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면임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베이징 올림픽은 국제적 자존심이 걸린 이벤트입니다.
中方应对新冠病毒的防控经验，我完全相信，冬奥会会如期顺利成功举行。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커치의 실험장이 되지는 않을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선 고급 외제 승용차인 맥라렌 등 차량 3대가 부딪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인지 병원 옥상과 에어컨을 보관하던 창고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슈퍼카 제조업체 맥라렌에서 만든 차입니다. 바퀴가 떨어지고 온통 깨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오늘 자정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맥라렌과 크루즈 승용차가 부딪혀 운전자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뒤따르던 SUV까지 들이받으면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맥라렌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넘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바깥으로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북 고령 부근 고속도로에서 스파크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늦게 구리의 한 창고에서 난 불은 오늘 아침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5개 동이 모두 타면서 안에 있던 에어컨 2천여 대 등 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병원 옥상에서도 불이 났는데 발전기 등이 타면서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백의 종군, 네, 길고 길었던 줄다리기 끝에 결국 김종인 원톱으로 정해졌죠. 이렇게 되니까 마음 편히 백의 종군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또 백의종군 명군 생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국내인 선대위에 직접 합류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분명 깐 분은 아니죠. 경선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에 아마 이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030 세대에 지지율이 낮다고 공격을 하고.
아, 그거는 뭐, 홍준표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고.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그 영남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홍준표 의원 최근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아날로그 시대에다 통하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거슬러서 올라가면 1993년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청와대 시절 당시 김종인 경제수석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를 놓고 홍 의원은 검사 시절 대검 파견 나갔다가 20분 만에 자백을 받았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홍준표에게 조사받은 적이 없다. 다른 검사에게 조사받았다. 이렇게 치고받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대선 캠프가 완성된 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내 역할도 있었으니까 만족, 목리에도 벗어났으니 다행이라고도 했는데요. 남은 3개월 백의종군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전주 종로회관, 전주 한옥마을에도요, 종로회관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전북 지역 돌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제 전주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만찬 회담을 했죠. 시작 전에 이런저런 덕담을 하다가요.
이름은 종로회관이에요.
네, 음식점 이름이 종로회관이었던 거죠. 네, 서울 종로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내년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죠. 공교롭게도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에서 사선한 이후에 종로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 했고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장소를 섭외한 걸까? 민주당 관계자는 그건 아니고 사진 잘 나오는 창이 큰 식당을 찾고 보니 이름이 종로회관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찍은 사진이 더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때문에.
네. 자, 어쨌든요. 종로는 정치 1번지라는 별명이 있죠. 대통령들을 배출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다 보니까 대선 후보와 종로 지역구 후보가 러닝메이트 같은 관계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은 앞서 얘기한 정세균 전 총리 포함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영선, 추미애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요. 야권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저는 당연히 원희룡 제사 같이 아주 검증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보궐선거에서 역할하는 거 당대표로서 아주 환영입니다, 저는.
네, 이와 더불어서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도 이름 오르내립니다. 종로도 역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은퇴한 지 어느덧 7년이죠. 피겨의 전설 김연아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오늘 음반 위에 섰습니다. 바로 피겨 꿈나무를 가르치기 위해서인데요. 반가운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이수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피겨스케이트 꿈나무들이 하나 둘 빙판 위로 올라갑니다. 선생님으로 나선 김연아를 처음 만나는 자리. 전설을 직접 만나는 자리. 긴장된 얼굴로 하나하나 동작을 따라해봅니다. 선생님으로 나서는 게 괜찮을까 걱정도 앞섰지만
강사로서는 활동을 안 해봐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또 잘 따라해주고 재밌어 해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자이자 후배들은 전설과의 만남 그 자체가 마냥 설렙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바로 옆에서 만난다는 게 뭔가 좋았어요. 그 스케이트 부츠에 사인을 받았어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과 4년 뒤 소치올림픽 은메달. 어느덧 은퇴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김연아를 위대한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내년에 나올 책에서 가장 위대한 올림픽 영웅들을 선정했는데 육상 우사인 볼트, 수영 마이클 펠프스 등과 함께 김연아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언제나 후배들에게 영감이 되고자 했던 김연아.
Just like I was inspired by them, so I hopefully I can inspire young generation.
TV 속 김연아가 아닌 눈앞에서 피겨의 전설을 직접 본 꿈나무들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피겨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JTBC 이수진입니다.
울릉도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 육지보다는 좀 더디게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릉도 사는 우리 어르신들, 육지 나가서 키오스크 같은 걸 마주할 때면 참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외국인 손님을 받으려고 에어비앤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두열 기자가 울릉도에 다녀왔습니다.
울릉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62살 박천수 씨는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편집을 합니다. 숙박객들 사진을 엮어 동영상을 만들어 선물하는 재미에 푹 빠진 겁니다. 오늘은 또 다른 꿈 하나를 이뤘습니다. 외국인 손님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 첫 걸음인 숙박 공유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하는 것보다도 내 펜션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니까 열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있다.
72살 이남희 씨는 아침이면 늘 선사나 우체국에 전화하곤 했습니다. 겨울철 변덕스러운 날씨에 배가 뜨는지 육지에서 붙인 소포는 오늘 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젠 눈 뜨면 스마트폰 앱부터 켭니다.
파도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좋은데 오후에 안 좋다 이러면 아침 일찍 배가 떠보잖아요. 가잖아. 그러니까 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그게 좋은 거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각종 IT 기계를 가르치는 교육이 울릉도에도 상륙했습니다. 도시에선 복지관에서 배울 수 있지만 울릉은 육지에서 강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 뚝뚝 떨어져 있는 마을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어쩌다 육지에 나가면 어르신들을 늘 당황하게 만들었던 주문형 키오스크 기계도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음식을 콕 찍어보세요.
내가 나 이거네.
네, 그렇죠.
IT 교육 사각지역이었던 섬 울릉도에 찾아가는 교육이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의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